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큰 승리 후에 더 큰 실패를 조심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친 기드온이 잘한 일이 있고 잘 못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잘한 일은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을 세우려는 이야기가 보통 사무엘 선지자 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기드온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왕이 없어요? 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왕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그 불신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이방인들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전제적인 왕,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왕 아래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아주 일사불란한 군사체제를 가진 그런 나라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왕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정 아래서 압제를 당하던 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에 심으실 때 왕정을 만들게 하시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지파별로 살도록, 혈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족들끼리 살도록, 그래서 느슨한 어떤 지파들의 연합체, 우리로 치면 무슨 지방자치제 비슷한 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여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흩어서 살다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다 나와서 이제 그 깃발 따라 싸움터에 나가는, 그리고 말이나 병거나 뭐 백성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신다. 사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지 않고 느슨한 지파 공동체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에 대한 해석이 사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돈이 없어서 늘 문제라 그럽니다. 사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에 대한 해석이 틀려지면 이게 이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닮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뭐 다른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오히려 세상 풍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 우리도 있어야겠다, 우리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기도원이 왕 되어주세요, 당신의 아들도 손자도 이방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왕 되기를 거절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원이요 왕 되기는 거절했지만 왕 비슷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도원이 잘못한 거, 사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도원이요. 25절부터 사실 읽었어야 됐는데, 한 가지 우리는 나는 왕 되는 걸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만 다 날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 1700세겔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마 1700세겔이라는 거는 금으로 무게로 따지면 한 21kg 이상 되는 어떤 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기도원은요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예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 흉내 내면서 제사장이 입는 그 제사장의 복장에 따라오는 그런 조끼, 에봇. 그래서 이 호마노 두 개의 이름 적혀 있는 그 에봇을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거예요. 기념품으로 가진 거죠. 아마 승전 기념품쯤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허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는 제사장의 복장이 기념품같이 된 거죠. 그리고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아니, 당신은 므낫세 지파고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흉내낼 수 있느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주변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어쩌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을 했는데 기도원이 뭉개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이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거를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기도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부르셨던 그날 밤에 너네 아버지 집에,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삶 속에 깊이 배어있는 그 우상숭배, 그게 사실 문제다.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집에 있는 깊이 배어있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습성, 그거 꺼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작은 싸움부터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요, 하나님, 이 기도원이 다시 에봇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복장, 그걸 기념품으로 만들었는데요, 바알같이 섬긴 거예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 에봇 앞에서 절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컨대 기도원은요 큰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보면 다시 작은 싸움 앞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그거를 봤을 텐데 회개하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은혜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위대한 분들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허물어질 때 있습니다. 사람이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진짜로 잘못한 거는요 에봇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원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봇 만들고, 그리고 진짜 왕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세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농담입니다만, 숫자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원을 비판하는 거예요.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아내가 많았어요. 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세겜에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어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웃기죠. 자기는 왕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다 이랬는데 첩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짓기를 아비멜렉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그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왕 비슷하게 산 거예요. 왕처럼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왕처럼 자기 육체 욕망을 다 만족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올무를 놓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주 가끔씩 보면 젊었을 때 참 전성기 때 위대한 일을 했던 분들이 그 인생의 참 노년의 마지막 때에 자기가 세운 공을 다 깎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어른들이 또 젊어서 정말 믿음으로 크게 헌신했던 일꾼들이 평생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역보다 은퇴한 뒤가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을까, 사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기도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 13만 5천을 물리친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자고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 되자고 어떤 거룩한 부흥, 거룩한 회개 뭐 이런 거를 좀 이끌어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큰 불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는요 기드온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나가요. 기드온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사사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린 그 어떤 암덩어리 같은 건데요 그거를 기드온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큰 승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큰 승리 이후에 더 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맡겨주신 직분을 넘어서지 않는 오히려 그 맡겨준 직분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